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구약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표로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12절부터인데요. 그 앞에 있는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법궤 없이 전쟁을 치르다가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데 잠깐 4장 앞에 있는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2절 후반부에 법궤 없이 이스라엘이 군인 4,000명이 죽는 치명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스라엘은 법궤를 가져오자,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와서 두 번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요. 그 결과가 4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까는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군인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보병만 3만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그 법궤, 승리의 보증 수표라고 읽었던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11절에 궤가 빼앗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 그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이 12절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냐면 당일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이제 앞에 있는 그 문맥과 연결이 되죠. 그렇게 법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게 되는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쟁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한 베냐민 사람이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엘리 제사장이 있는 즉 원래 예전에 그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실로에 그 전쟁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지금 이제 전쟁 소식을 졌다라는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르게 된 거죠. 이때 그 소식을 들을 그 엘리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제 15절에 엘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98세 굉장히 노령의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눈앞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육체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것도 이제 포함이 되겠고, 그리고 이 사무엘 기자는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러한 이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이 엘리의 심적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중간에 보시면 그 엘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지음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엘리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이 엘리에게 와서, 왜냐하면 그 괴를 가져갈 때는 제사장인 엘리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엘리에게 와서 우리 전쟁에 졌은 이번에 괴를 주십시오 라고 하자, 사실은 괴를 주면 안 되는데 엘리는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허락 없이 자기 임의대로 이스라엘에게 괴를 주고, 그리고 이제 마음 한편에는 아 이제 괴를 줬으니 이제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괴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터에 함께 보냅니다. 왜 아들을 보냈을까요?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리라라는 생각을 하고 보냈겠죠. 그러나 어찌 되었건 타락한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이 사람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마음 한편에는 아 보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승인 없이 이 괴를 보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라는 그 마음도 동시에 이 두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심초사하며 이 마음이 괴로 말미암아 떨렸다라고 성경은 그의 마음 상태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는 이 전쟁 결과를, 그리고 괴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기의 아들들은 잘 있는지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이 그 소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13절하고 14절을 한 번 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 14절입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큰 성읍 안에 엘리는 이제 한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성읍 문을 열고 이제 베냐민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먼저는 엘리에게 도달하기 전에 성읍 사람들에게 먼저 전쟁 소식을 알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읍 사람들도 당연히 전쟁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었겠죠.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소식을 베냐민 사람이 성읍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 성읍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습니다. 설마 졌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고 이제 부르짖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는 베냐민 사람에게 전쟁에서 졌다라는 소식을 직접 듣기 전에 이 성읍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먼저 듣습니다. 먼저 듣고,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대체 어떤 소리냐 하고 궁금하고 있던 그 즈음에 이 엘리에게 이 베냐민 사람이 이르면서 하는 말이, 전쟁에서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괴는 빼앗겼습니다 라는 소식을 엘리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그 이제 반응을 합니다. 18절입니다.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뒤 40년이었더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을 정도로 노쇠했던 이 98세의 노년을 달리고 있던 이 엘리는 이 뜻밖의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죽게 됩니다.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이제 전쟁 소식에 대한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그 소식에 대해서 세 부류가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는 베냐민 사람, 전쟁 소식을 전하는 베냐민 사람의 반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성읍 사람들의 반응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세 부류는 공통된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베냐민 사람인데요. 12절에 보시면 이 베냐민 사람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구약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욥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욥기서 2장입니다. 구약 욥기 2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장 12절. 763페이지에 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짓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비슷한 표현이 있죠. 이는 일종의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이는 이제 극도의 슬픔이나 두려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이제 방법입니다. 사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베냐민 사람들도 이 베냐민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썼습니다. 즉 극도의 슬픔을 나타낸 거죠.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인데요. 성읍 사람들입니다. 13절과 14절 우리가 읽던 말씀을 보면 성읍 사람들은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울부짖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크게 울부짖었냐면 멀리 있는 엘리에게 그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울면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들리지 않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멀리 있던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리입니다.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우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있을 수도 있지만 뒤로 넘어져 죽습니다. 큰 쇼크를 받았다는 거죠. 이 세 부류의 공통적인 반응은 그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좀 길게 한 사람의 반응을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19절부터 나와 있는 한 사람의 반응인데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즉 엘리의 며느리, 즉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의 반응인데요. 그가 마침 이 소식을 들을 때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뱃속에 아마도 거의 임신 40주가 다 찼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남자아이를 이렇게 뱃속에 잉태하고 있었는데 그 찰나에 시아버지와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얼마나 그가 심하게 아팠는지 20절의 초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죽어갈 때라고 합니다. 충격으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죽어갈 때에 출산을 합니다. 남자를 낳죠. 그리고 21절에 그녀가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문구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표현을 만약에 이 당시에 선지자인 사무엘이 했다라면 조금 다른 느낌일 텐데 이 말을 사무엘이 한 것이 아니라 엘리의 며느리가 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비느하스 옆에서 권력이 주는 온갖 유익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남편이 죽고 그리고 자기의 시아버지가 죽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니 20절에 보면은 20절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주변의 여인들이 괜찮습니다. 당신의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이 죽었지만 그래도 당신은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아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일종의 가부장적 세습제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제사장의 그 어떤 직분이 남자 이 아들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또 그 남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친인척들은 그 권력이 주는 온갖 유익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여전히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죠. 즉 이런 상황에서 본다라면 20절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그 말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자신이 누리는 특권을 이제는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탄, 그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이것을 이 사무엘 저자는 일종의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총 네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나온 베냐민 사람, 그리고 온 성읍 사람, 그리고 엘리, 마지막으로는 비느하스의 아내. 공통된 반응이 있죠. 모두 극도로, 그냥 단순히 슬퍼한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슬퍼했습니다. 이들이 슬퍼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전체적인 사장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이었던 법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시적인 구성원인 이스라엘이 대적인 블레셋에게서 패배하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실 때문에 슬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은 법궤와 제사장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안위를 그 누리던 것을 이제는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에서 오는 슬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들이 슬퍼한 것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보장해주는 도구로 여겼던 그 거대한 존재가 사라진 것에서 오는 바로 그 슬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시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윤동주 시인이 쓴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팔복이 있죠.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은 시인데요. 제가 이 윤동주 시인의 팔복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팔복을 외웠습니다. 다 듣고 나시면 왜 외웠는지 이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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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네, 이게 윤동주 시인이 실제로 쓴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그의 인생은요, 그는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짧게 살다 간 그런 시인인데요. 어둡고 가난한 생활 속에서 더 이상 그 고통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는 그 조국을 생각하며 쓴 시입니다. 좀 배경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1910년도에 이제 한일 합방이 일어났습니다. 1910년도에 일어났죠. 그리고 이 윤동주 시인은 1917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에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는 언제 쓰였냐면 이 시는 1940년 12월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시인은 광복이 되기 불과 얼마 전 45년 2월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 역사의 자료에 따르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초반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독립투사로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는데 어느 시점이 되고 나서 친일로 돌아서서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한일 합방 후 30년이 지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30년이 지나고서부터. 왜 그랬을까요?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죠. 초반에는 독립운동을 하면 이제는 그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도저히 가망이 보이지 않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거죠. 살 길을 모색하면서 그래 우리도 이제 살아야겠으니 차라리 친일로 돌아서자라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윤동주 시인이 이 시를 쓴 바로 때가 이 30년이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선 그 한가운데 바로 이 윤동주 시인이 이 시를 썼습니다. 실제는 윤동주 시인은 그 시점에 어디로 가냐면 저기 이제 북간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제가 예전에 이제 단기 선교 때 그 중국의 도문 지역 있죠. 만주 지역 그쪽에 실제로 가서 이 윤동주 시인이 실제로 살았던 그 생가도 가보고 그가 다니는 학교도 이제 가본 적이 있고 그의 이제 생애에 대해서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쫓겨 나서 이제 거기까지 이르렀던 거죠. 근데 바로 그 상황에서 이 윤동주 시인이 이 시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윤동주 시인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말하기를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구에서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슬픔이 끝나지 않아도 이 슬픔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핏 보면 이 시가 허무주의 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는 결코 허무주의 시가 아닙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한 그리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이 시를 썼습니다. 그 이 시 안엔 이런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죠. 비록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영원히 슬플지라도 답답한 현실이 끝나지 않을지라도 이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다 아는 말씀이죠. 이 문구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죠. 슬프고 사실 벼랑 끝이라는 것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자에게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 뒷부분에 그 근거를 얘기하죠.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지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감히 우리의 상식을 뒤엎고 이런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슬픔과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엮일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엮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이 바로 영원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영원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슬픔, 그 슬픔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여기서 우리는 영원히, 그 영원이라는 건 사실은 영원도 아니죠.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영원히 슬픔지라도 그 슬픔으로 인해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을 누릴까? 그것은 이 메시지 성경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한계를 경험한다라는 거죠. 벼랑 끝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유한함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냐면 사무엘상 4장 18절에 후반부에 보면 엘리가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자기 마음대로 행한 그 엘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 되었다. 하나님이 놔두신 거죠. 그런 사사가 그런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면 하나님은 당장에 내쳐야 되는데 굉장히 긴 기간,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엘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놔두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겠죠. 이 속에서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 더, 너희 힘으로 너희가 아무리 복을 누리려고 한다 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면 너희가 누리는 복은 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에서 주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너희가 알아라.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실제로 깨달으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있던 거죠. 이 사무엘상을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그 블레셋, 그 블레셋을 제거하는데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적인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을 제거해 주십시오. 다음번에 살펴볼 사무엘상 5장에 가면 실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굉장히 조롱하거든요. 그들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하나님은 그 블레셋을 제거하는데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블레셋만 제거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착각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블레셋을 오히려 이기게 하시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심으로 너희는 내가 없이는 어떠한 유익도 누릴 수 없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제거하고 싶은 블레셋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제거하고 싶은 블레셋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능하게 40년을 다스리는 사사 엘리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슬프십니까? 역설적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슬픔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즉 슬퍼하는 자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또 재미있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제가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스라엘은 궤를 빼앗겼고 전쟁에서 졌습니다.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참된 슬픔인지 그리고 기쁨인지 위로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세상이 주는,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는 참된 기쁨과 위로를 우리의 삶의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벼랑 끝에 서 있고 슬퍼하는 자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수준으로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고 애통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닌 영원한 삶과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